3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시기가 좀 많이 늦었죠. 당시에 25세에서 29세 그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간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했죠. 이삭의 가정에는 그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거의 직접 주관을 하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하셨으면은 좀 가정의 평탄한 모습으로 잘 진행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가시면 좋은데 가정에 가장 중요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이삭의 가정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다 잘 낳았습니다. 이삭의 가정과 그들의 가정을 대조를 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벌써 6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몸이 회춘을 했죠. 회춘을 해서 자녀를 다시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취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6형제를 낳았고 또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도 12절 이하에 보면 12형제를 낳고 그 12형제는 또 12족속을 이루어서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얻은 이삭의 가정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 지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인데 좀 폼도 나게 또 이것 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형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목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하셨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만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가 꼬이고 다른 사람을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뜻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낙심을 하거나 손을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이때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는 말씀을 한번 딱 붙잡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은 그러면은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죠. 제가 힘을 잃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꺼내어서 묵상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손을 늘어뜨릴 만한 상황에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딱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녀를 잘 낳고 뭔가 형통해 보이는 그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그의 출신과 족보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누구였고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는 어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읽어보시면 아기를 잘 낳은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던 가난 여인과는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리브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의 오빠는 라반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아이를 잘 낳고 있는 저들과는 다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리브가의 결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가부가 말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였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는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800km를 가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가는데 800km, 오는데 800km니까 총 1600km죠. 교통수단이 따로 없던 그 시대에 이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희생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러저러한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관점을 보면 주로 세상의 관점이죠. 이러이러하게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얼굴도 짱이고 몸매도 짱이고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 하면 내 자녀가 구별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을 한번 보라고. 다르다. 다른 것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악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딸을 한번 보라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아이젠하워 장군. 이 장군은 살인적인 경무에 시달렸으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업무 중에서도 늘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잠들기 전에 꼭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갔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때 지독했던 날씨가 거짓말같이 작전 당일날 개인은 이런 기적을 체험을 했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장군이 매일 저녁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2차 대전의 승패에 대해서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인 아이젠하워가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은 독일의 어떤 장군이나 히틀러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해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승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CEO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거기에 관한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 사인으로 인해서 수백만 달러가 이득과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미국의 유명한 장로님 정재훈 장로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1986년도에 우주왕복선 챌린지어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 폭발을 했죠. 고체 연료 누출 방지 장치의 결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40여 개 업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최종 선정된 업체가 바로 이 정재훈 장로님이었습니다. 열 조정 장치. 그래서 우주 왕복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었고 이후에 모든 우주 왕복선에 장로님의 이 장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콜롬비아호가 폭발을 했습니다. 급조온 상태에서 생긴 얼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장로님이 해결을 했습니다. 결빙 방지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이후에 미국의 우주산업 개발에 장로님의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화성 표면에 착륙을 했던 탐사선 스피릿호 핵심 부품인 극저온 신경조직도 장로님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발사될 2019년에 발사할 우주망원경에서 빛 신호를 처리하는 핵심 신경조직도 장로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장로님의 회사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고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로님에게 물어보죠. 자주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딱 이 말씀만 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 비결은 나는 새벽 예배를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면서 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것 말고 사장님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장로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두 분 부부 장로님, 장로님과 정정수 권사님, 이 부부는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지혜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냈죠.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리브가 아닙니까? 신부가 된 교회죠. 리브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구별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지금 구별된 삶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죠. 막 소개하고 싶어 하시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내 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막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석을 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구별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놓으셨죠.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겁니다. 그 자식이, 자식이 좀 표현이 그렇죠. 그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안 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기도하는 삶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두들겨야 열리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마음속에만 그냥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도 그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겼을 겁니다. 혹시 나도 100세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것 아닌가. 이삭이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삭이 19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19년째에 한 번 여호와께 간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이나 자녀가 없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자녀를 달라고 이삭이 기도한 것입니다. 간구함에 히브리어로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향을 피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흠향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기뻐하시면서 향을 맡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20년간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삭의 가정에서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2세대인 이 이삭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삭이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참 잘 시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몰랐단다. 그래서 두려워서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 데라와 의논을 했더니
할아버지 데라가 우리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무서워서 나도 죽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나안으로 왔단다. 가나안에 와서 이러저러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 또 애굽에 내려가서 너네 어머니 잃어버릴 뻔했던 일들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빠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그가 겪었던 하나님에 관해서 이삭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났던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이야기만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그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방법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의 믿음은 훅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가정에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주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잘 낳는데 이삭의 가정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사시럽기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많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그 가정에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가정, 그 가정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지금도 저는 결혼을 하는 젊은 커플을 만나면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는 것을 신혼 초부터, 결혼 첫날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장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설교문을 다 적어서 줍니다. 그러면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그 종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부부가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멍석을 딱 깔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정은 세상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구원이 풍성한 가정이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없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울러서 리브가도 기도하는 아내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은 히브리에 보면은 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장을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이렇게 그녀로 히브리어에는 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가 아니라 그녀가 이르되 리브가를 말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삭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리브가가 받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희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분명히 이 음성을 들었고 가슴속에 품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의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가든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신앙의 1세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2세대가 겪지 않으면서도 그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방법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꿈꾸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같이 둘러앉아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자녀들의 길을 또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그 아들 자녀의 아들의 가정에 있던 신앙이 손주들에게도 이어지가는 이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 이걸 통하여서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한다면은 부모의 신앙은 저절로 자녀에게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죠. 요즘에 가정이 깨어져 가는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사후에도 이삭은 든든하게 서서 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이런 구별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남편의 손을 덥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손을 덥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라면 우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해야 합니다. 기도의 향이 늘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가정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가정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